민수기 마지막 36장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예, 우리 민수기 이제 마지막 장인 36장으로 왔습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마침내 끝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10장 1절부터 쭉 그 민수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거울과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9 through 11.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5절에 보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십니다.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 뱀 사건 아시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민수기의 모든 말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라.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민수기 10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갔던 광야에서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 땅에서의 여정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감사와 찬송 가운데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여정을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무르게 될 가나안 땅의 기업에 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가장 마지막 36장에서도 가나안 땅의 기업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다가 또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을 물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약속하셨고 출애굽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소망 없는 죄와 불순종의 역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순종과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동편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여정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여정을 가다가 천국에 이를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의 뒷부분을 다시 돌아보면은요, 26장부터 보시면 그 26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27장에서는 딸들까지도 언약 기업의 땅을 무르게 하시는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28장부터는 그 기업의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32장에서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한 대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33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지경과 분배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5장, 지난 시간에는 뭘 보았죠? 그 가나안 땅에 세워야 할 도피성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36장은 또다시 언약기업의 땅에 관한 지침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뒷부분은 온통 언약기업의 땅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갈 때가 가까이 옴으로써 더욱 그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 기업을 얻었죠.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의 가족 대표가 나와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요구였느냐? 가나안 땅에서 주어질 그들의 기업이 혹시 작아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합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다시. Verse 1 through 4.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므낫세 지파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기 누가 다시 나오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나와요. 11절에 보면 말라, 드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 우리 들어봤죠? 어디 나왔던 이름이죠?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이름들이에요. 민수기 2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여인들이 왜 나왔었죠? 거기에서?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는 자가 죽었죠. 그런데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고라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의 집에는 기업을 물을 만한 남자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들만 다섯 명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남자들만 기업을 물을 수 있었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쳐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섯 딸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도 아비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침을 주셨죠?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그 딸들이 아비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즉 여자들도 기업 물으는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였느냐? 그 딸들이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딸들이 가졌던 기업이 혼인한 남편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면 그 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속해 있던 지파, 어떤 지파였냐면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기업의 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릴까봐 혼인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기업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기업의 땅을 지키려고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딸들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가 자기 기업의 땅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욱이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희년에 관한 말씀까지 나와요. 주빌리. 희년은 매 50년째 오는 해였죠. 그 희년에 그 땅의 기업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여인들이 혼인한 남편의 지파로 완전히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희년 잘 아시죠? 희년, 주빌리. 희년은 어떤 해였죠? 먼저 하나님께서 every seven year, 매 7년마다 그 안식년을, sabbatical year, 안식년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셨는데 안식년이 몇 번 와야 되죠? 7번 온 후에, 즉 49년이 된 후에 그 다음에 50년째에 희년,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셔서 이 희년은 어떻게 하게 하셨죠? 종으로 매여있던 자들은 다 자유하게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동안 자기 기업을 사거나 팔았거나 뭐 잃어버렸거나 빼앗겼다면 원래의 처음 주인으로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즉 모든 언약 기업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영히 팔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었고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소유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 그 딸들 아버지의 기업은 므낫세 지파였지만 딸들이 시집가 있는 그 남편의 지파에게로 희년이 되어도 영원토록 그 지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므낫세 지파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속한 다른 지파에게 영영토록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우리가 좀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께 요구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므낫세 지파의 요구를 옳게 들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한 가지 지침을 더해주세요. 6절에서 9절 보세요. Verse 6 through 9.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결국 이 므낫세 지파하고 거기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로 인해서 두 가지 율법이 새롭게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이미 보았듯이 민수기 27장에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도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신 지침이고, 두 번째는 그 딸들이 혼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혼인하라고 하셨어요? 그 자신이 속한 지파 안에서 혼인을 하게 하여 각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딸들의 기업을 물는 경우에는 다른 지파 신랑에게로 가서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기 지파 안에서만 혼인을 하여 기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율례를 따라 이제 그 이루어진 결과를 알려주신 후에 마침내 민수기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과 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예. 그래서 이 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서 그 기업을 지키는 것으로 민수기 말씀이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수기의 결론이 왜 이렇게 끝을 맺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언약 기업의 땅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사실 민수기 처음부터 시작된 말씀, 아니 출애굽기 처음 시작된 말씀부터도 다 이 언약 기업의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 구원의 이유, 그리고 그 출애굽 구원 이후의 역사, 광해의 여정,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프라미스 랜드, 언약 기업의 땅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출애굽 구원이 필요했죠?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인구조사 왜 한 거였죠? 민수기 1장에서 왜 했다고 나오시죠? 전쟁을 위해서 남자들을 계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무엇을 위한 거였죠? 언약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알려주시는 이스라엘의 그 캠프, 진의 위치, 조직, 그 다음에 진행하는 순서, 그 성막을 펴고 접고 옮기게 하시는 모든 지침들 다 뭘 보여주는 거였죠? 언약 기업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의 지침이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고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각종 제사와 절기에 관한 지침들 다 모였어요. 결국은 언약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지침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몰아내고 거룩하게 하실 그 언약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에 관한 지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루어 주신 것, 때로는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죄를 다루어 주신 것,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것. 다 목적이 뭐예요? 언약 기업의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건, 불순종이었건, 아니면 대적들이었건.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명하신 인구조사도 전쟁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죠?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언약기업을 나눠주시기 위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의 여정을, 그들의 광야의 인생 여정을, 아니 그뿐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인생들을, 그들이 가는 여정들을 결국은 언약 기업의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언약 기업의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도 언약 기업의 땅에 둔,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을 두고 그 땅을 향해 가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주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모든 이 세상의 여정의 목적,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막는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지키게 하셔서 무사히 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하시다면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천국에 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했죠? 그들이 들어갈 본향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시험과 원망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천국에 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를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라고.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언약기업의 땅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땅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므낫세 지파와 슬라브앗의 딸들이 자기 기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새로운 율례를 주세요.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9절에도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듭 알려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율례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율례를 따라 자기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민수기 4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기업의 땅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창세기 때에도 보여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그 땅을 잘 지켜라.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언약 기업의 땅.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지키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야 그 땅을 잘 지킬 수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죄가 들어오는 것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그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땅의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은 현실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언약 기업의 땅을 얻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자기들의 기업으로 잘 지키고 살았나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기업의 땅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지킬 수도 있었고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한계였고 언약기업의 땅의 한계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재밌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이 작아질까봐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파의 여자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우리 땅이 빼앗기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물을 가나안 땅의 지경을 알려주시고 이미 그 땅을 다 분배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가게 되면은요. 요셉 자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분배된 땅을 얻고도 자기들의 기업이 작다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 기업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가 너희 땅을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넓혀가라.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기업은? 완전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길까봐 걱정해야 됐고 작아질까봐 염려해야 되는 땅이었고 여전히 전쟁을 통해 더 넓혀가야 되는 그러한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지키라.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키게 하실 그리고 더 이상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작아지지 않고 완전한 만족을 주는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이 오실 거라는 거죠. 장차 새로운 출애굽 구원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언약 기업의 땅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땅,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실 참 구원자,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끝까지 지켜게 될, 그리하여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염려가 없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갈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천국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시는 겁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예수님과 천국으로 완성되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 흘리심과 또 자신의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구원하시고 이후에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고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셨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 오늘 본문의 므낫세 지파의 모습처럼 빼앗기거나 작아질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모든 천국 기업을 다 우리가 똑같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지켜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기업에 우리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천국에 속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천국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무사히 그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것, 고난, 시련, 아픔, 병듦, 나이듦, 아니,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알려주셨듯이 이 민수기의 모든 말씀이 잠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두고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의 여정을 가라고 하십니다. 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여정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그분의 삶에 참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여정을 가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셨습니다. 인내로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즐거움의 현실을 바라보며 십자가 죽음까지 인내로서 이기며 가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 천국에 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민수기를 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민수기의 삶을, 새로운 광야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삶을 보며 정말 그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또 그 가운데서 들어가는 언약 기업의 땅을 얻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또다시 그 땅을 잃어버려야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그 영원한 천국 기업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어 그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더욱 예수님과 천국에 두고 인내로서 이 나그네 경주, 광야의 삶 잘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과 천국이 이루어져 있음을 바라보며 오직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찬송으로 이 나그네 길 잘 달려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른 후에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